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설명도 아니고 제안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울 때마다 부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납니다.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은 그다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슬픈 일 한 가지 지나 웃을 낮추면 더 험한 것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던 주후 100년 시기로 잠깐 눈을 돌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난 때로 추정되는 그 시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에는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받아주시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특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임을 당할 때에 맹수에 물려 찢겨 다 먹혀서 살점조차 안 남게 해 주셔서 다른 성도들이 저의 시신을 수습하는 슬픔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기도한 대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길에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기뻐할 이유보다는 슬퍼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할 이유가 훨씬 많다고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회자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거의 매 설문조사에 1, 2위로 올라오는 인물이 실존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 당시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쁨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면 더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로 바꾸면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를 통해, 감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시므하인데 동사로는 93에 나오 명사로 93에 동사로 154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60회 동사로 77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기쁨의 책, 기쁨의 책이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단순히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행복과는 구별됩니다. 행복은 되게 상황에서 오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경험하게 되는 깊은 평안, 즐거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확고한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토미 뉴벨이라는 분이 수년 전에 재밌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말씀해서 원리를 따서 4장 8절 원리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통제 밖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제 내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명령,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면 현실의 고통과 불의와 아픔을 외면한 채로 눈 감은 채로 그냥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슬픔, 고통 이런 것을 성경이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는 현실의 고통을, 현실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별세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고통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깊은 통찰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4년 전에 췌장암 4기를 진단받고 고통 속에 투병하다가 작년에 별세하였습니다. 그 투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시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 전해주는 마지막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뵙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어 주소서. 고통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가르침을 주신 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다음 날 십자가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부터는 스승 없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앞길에 꽃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척과 멸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과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감은 잠시 왔다 지나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유명하지요.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분석학 심리치료 방법을 창안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분석에 의하면 그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수용소에서조차도 살아야 할 의미를 가진 사람,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그렇게 버텨오던 사람도 일주일을 못 넘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황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선택권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선물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이고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감사도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첫 번째 선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토머스, 그분의 이름은 별명인데 황금입이라는 별명이 이름으로 붙여진, 347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며 신학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볼까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기쁨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실에 24시간 들어가 있어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매 순간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수시로 화살 기도를 주님께 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는 방패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폭풍 속에서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 목사님은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으뜸 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는 크고 첫째 되는 장애물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너희 마음을 지켜준다. 우리의 크고 작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보면 우리가 상황을 올려다보며 압도되어서 걱정, 근심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다음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마음의 문으로 나간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교계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역시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쁨을 위한 마음의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로 선택을 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상황에서,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불평거리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가득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넘쳐 흐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기쁨은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기쁨과 기도를 연결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에 활력을 넣습니다.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열정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때 기쁨과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삼겹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바다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잠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때로 인생의 항해에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폭풍이 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감사로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그분께서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두 살에 뇌수막염에 걸려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분의 수필을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매일마다 야간 자습할 때 암기시켰던 영어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춘기에 그 정서로 읽었던 그 느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의 수필,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수필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여겨지고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권태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삶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첫째 날 스승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을 보고 싶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겠다. 3일간 눈을 뜰 수 있다면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경이로움을 보고 자연사 박물관을 보고 미술관을 보고 저녁이면 극장에 가겠다. 셋째 날 거리의 풍경도 보고 강이 흐르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 여정길이 고될 때도 있고 험난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걷는 길이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값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폭풍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파도가 덮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밤이 지날 때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